사무엘상 9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서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요즘의 자녀들 같으면은 참 이런 험한 말을 할지도 몰라요. 속으로. 근데 어떤 아이들은 겉으로도 할 거예요. 잃어버리기는 누가 잃어버리고. 날들어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뭐 속으로 아마 궁시렁궁시렁 그러다가 드디어 막 폭발해서 말할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부모님 막 때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요새는요. 근데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근처를 몇 바퀴 휙 돌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의 고향 땅 기브아를 다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고향을 떠나서 자기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도 나귀를 찾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살림 땅으로 가서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지명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 살리사 땅은 우기에 큰 물이 흐르는 협곡이 세 개나 있는 위험한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은 우기가 되면 큰 이 물이 흘러서 그냥 보통 때는 계곡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파여가지고 모래땅이니까요. 파여서 깊은 계곡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골짜기를 만드는 데 많습니다. 지형이 아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곡을 세 개나 지나면서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사 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 없으니까 또 살림 땅으로 갔었는데 살림이라는 뜻은 여우들이라는 뜻입니다. 여우들이나 살 만한 황량한 황무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거친 들판을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헤매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위험한 곳을 마다 않고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모든 위험과 고생을 감내하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귀를 한 마리도 찾지 못한 완전한 낭패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버지는 공연히 나를 고생시킬 작정으로 나귀를 찾아오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귀를 찾고자 백방의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은 그의 모든 수고의 끝에 비록 나귀는 한 마리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 일로 인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초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한 말씀과 같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전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라고 한 말씀처럼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그보다 더 자신에게 영화롭고 잘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아버지께 순종하던 길에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사울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8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 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행하게 전사하였지만 그가 장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70수를 누렸고요. 솔로몬은 약 60수 정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통치 후반기에 그가 저지른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수한다는, 오래 산다는 상급에 대한 표현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형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대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은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수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수를 다 누릴 수 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율법에 의하여 자신의 수완을 다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장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는 사도 요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리아를 모신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낸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으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천국을 가장 영감이 넘치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더욱 감동적으로 설파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잘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백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순교함으로써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로 모시고 극진히 공경한 까닭에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첫째 의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첫 번째 의무도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단순히 부모 자녀의 관계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살펴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 그 이상의 더 높은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아버지는 또 한 분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관계를 항상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은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자라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이는 땅 위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통하여 배우며 훈련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명에 더욱더 유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삽입구로 인해서 본문의 뜻을 곡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는 해석을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교훈은 원래 십계명의 제5계명을 그 뿌리로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률의 제1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어떤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영원히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납니다. 그냥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뭔 화가 많아요. 저를 보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때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더욱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 이것이 결코 부모님이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믿음이 없고 그 자녀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할 때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건 나쁘건 부흥회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같이 신학교 간 사람도 있고 막 같이 몰려다녔는데 은혜도 안 받고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뒤에서 순엉터리라고 저 목사님 얘기 순엉터리라고 옆에 앉아 그리고 또 부흥회는 다녀요. 근데 부흥회 갈 때마다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수주의를 잘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람이 내일 추수해야 되니까 내일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또 주의를 지키지 않을 수는 더더욱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혼자서 달빛에 하여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토요일 밤에 혼자서 그 넓은 논을 혼자서 달빛 아래서 싹 추수하고 아침에 주일 예배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도 칭찬받고 교회에서 엄청 칭찬받고요. 아마 나중에 목사님이 됐을 텐데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18년 홍해 작전을 개전하였습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개전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하루 종일 흐뭇했어요. 그리고 막 카톡에 보니까 아주 참 좋은 미담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를 위해서 홍해작전 참모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 홍해작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야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작전도 아니고 그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지. 그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작전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 작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반드시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실로 요즘 잘 쓰는 말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2018년 홍해작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분규는 오래가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교회 분규가 오래 지속되고 잘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예. 언제부터 믿었는가 하면요. 그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럴까 말까 했는데 저는 3월 9일 날 확실하게 그때부터 저는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3월 9일 하루 종일 우리는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데 2층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입을 꽉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7시가 조금 넘으니까 일제히 우리만 남고 쫙 빠져나갔는데 밖에서 용역 교회를 때려부시고 쳐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몸을 때려부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시간에 졌어요. 2층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나님이 눈이 멀셨어요? 귀가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생생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부수고 파괴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두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연락하셔서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이 쳐들어가실 텐데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은 빨리 나오라고. 큰일 났다고 이제. 큰일 났으니까 다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무슨 비상지역이라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막 주더라고요. 몇십억씩 막 이렇게 퍼버줘요. 그거 빨리 복구하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져 있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홍해 작전 우리 25일 날 종전입니다. 더 싸우지 않아요. 그 후로는. 이 작전은 6월 6일 시작, 오늘 시작해서 6월 25일에 끝나는 작전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그 6.1 전쟁이라는 1967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연합군들. 이스라엘은 혼자고 아랍군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랍국가 연합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는 6일간 싸우고 7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작전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명령을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여성들도 제가 얘기했지 그죠? 아기를 임신한 여성도 전투기를 타고 아랍군하고 싸우고 외국인 하겠던 유학생들 다 자원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6.1 전쟁에 참여해서 위대한 승리를 현대 전쟁사에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만 183회나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절대적 가치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언제까지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보아도 이러한 해석은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공경하라는 순종하라는 말씀보다 더욱 고양된 말씀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에 의하여 주어진 일을 행하는 다분히 수동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공경은 자녀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해드릴 일을 찾아서 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잘하는 자녀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미처 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미리 해드린다면 그런 자녀는 120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 100점이라면 공경은 120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드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또한 채워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절대 불변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린 자녀가 잘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고 잘못하면 질책과 벌을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어린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복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상급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공경해야 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부모 자녀의 관계를 빗대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공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바르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를 명령하며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율법이기 때문이며 주님께서도 그것을 명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자식이 부모를 상해하고 이보다 더한 처참한 악행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혼란하고 살벌한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으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모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효를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효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어른에 대한 존경과 부모 공경의 풍토가 조성되고 살아나야 합니다. 요새 어떤 이단들은 노인들한테는 전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또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이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떠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그리워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가봐라. 가나보라. 집을 나오면서 만일에 어떤 우리 자녀가 내가 그 집에 다시는 가나보라 하고 한다면은 그 자녀에게는 자기의 집이 지옥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가정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싶은 곳, 항상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성도들과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성도들만 모여 있잖아요. 이죠? 그것처럼 우리 집에 자꾸 믿는 사람들을 자꾸 오게 해야 돼요. 문을 딱 닫아놓고 오지 않게 하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랑 자꾸 불러가지고 뭐 하면은 자녀들이 보고 그거 따라하면 큰일 나잖아요.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수고스럽죠. 다락방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려면 얼마나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천국을 자꾸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오가 해서 한 끼 소박한 식사를 나눈다면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끼 배만 채울 수 있는 것만 좋아도 고마워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들을 하는 처소로 제공하기를 기꺼워한다면 훗날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선행들을 그리워하며 우리의 부모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존경하며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우리 부모님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선행을 그리워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을 따라서 아름답게 계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대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고 다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많이 나누어 줘도 결코 우리 속에서 마름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넉넉히 나누어 주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풍족하게 나누어 주고 성도들과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다 퍼서 주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끝없이 나누어 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아무에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수고를 많이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던 랍비 요시아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고 하는 부족한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요시아는 꿈에서 깨어나서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부족한 일을 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서 레네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시골에 레네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좀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요시아가 그를 찾아가서 왜? 이건 유명한 랍비니까요. 유명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였는데 왜 내가 부르는데 오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인 랍비 요시아에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를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 꿈을 보여줬다고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로 랍비 요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하기를 힘써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조차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에서 몸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